요한복음 5장 9절 뒤쪽 부분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제 보았던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치유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에 보시면 크게 두 부류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 고침받은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너무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먼저 말을 붙이죠. 병자에게 말을 붙이고요. 앞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을 붙이셨냐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이 너무 안돼 보인 거예요. 형색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그 연못가에 드러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치유를 주시려고 하는 질문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 유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평생 그대로일 거거든요. 38년 동안 거지 생활하던 사람이 병고침 받았다고 금방 뭐 때깔이 나겠습니까? 여전히 형색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이 유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야, 정말 기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왜 삼들고 다니니? 그래서 38년 동안 고난당했던 사람이 처음 이 안식을 누리는데 처음 좀 즐겁게 살아볼까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반응을 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대,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그럼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야,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너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 누구 때문에 네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누가 너한테 안식일을 범하라고 그렇게 시킨 건데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오직 무엇만 들어있냐면 안식일 규정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는 하등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누가 시켰느냐.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맨 끝에 보인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다고 일러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16절,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를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에 나타났고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이 이제는 안식일에 드러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안식일 규정만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된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는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해. 우리가 여태껏 안식일 지키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걸 어겨.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순수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하나를 꼭 붙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아, 이 더 큰 은혜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딱 붙잡고 있다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더 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것을 딱 붙잡고 고집을 부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병고침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거에 대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사실 병고침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목격자였잖아요. 그러면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은혜를 받은 당사자였던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병을 갖고 있다가 고침받았던 이 병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본문에 보시면 세밀하게 아주 여러 번에 걸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처음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너 안식일인데 이렇게 상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자리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11절. 이 고침받은 병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병고침 받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유대인들을 향해 했던 반응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도 안식을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내 병을 고쳐준 사람 이렇게 시켰어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왜 이거 상 들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제가 38년 동안 못 걸어 다녔습니다. 38년 동안 안식일에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안식일에 한번 얼굴 피고 웃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안식일날 내가 걸어 다니고 웃고 이렇게 기쁜 날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는 그런 반응만 보여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두 번째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세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대답은 못한 거예요. 누구라고. 여러분 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이것도 참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자기 38년 된 병을 고쳐줬는데 누구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걸까요? 하다 못해 지금 예수님 이름은 모르잖아요. 명함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은 모르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그곳으로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온 그런 천사 나부랭이가 고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평생 동안 갖고 있던 이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죠. 부끄럽게도 내가 그분의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알게 되면 참 그분한테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내가 증거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내일 조금 더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세요. 두 번째 찾아오시는 거죠. 두 번째 찾아오셔서는 이번에도 예수님이 다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조언해 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그만인데 이건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본문에?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나와야 돼요, 대답이. 그런데 14절과 15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은 묵묵부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일까요? 뭐라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번, 이렇게 대답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아까는 제가 병 고침을 받았는데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쁜 나머지 그냥 방방 뛰다가 예수님,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정말 뭐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인생을 여지껏 살아오면서 정말 살아만 있었을 뿐이지 목숨만 붙어있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인생 여지껏 사는 것보다 더 멋지게 살 겁니다. 여지껏 못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살 겁니다. 이제는 죄안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여지껏과 살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 대답을 안 해요. 한마디 대답도 안 해요. 하다못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그게 예수님을 향해 보였던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요. 이 예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원하신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놀랍도록 일관성을 갖고 있죠. 병 고침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건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인 이 사람의 네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반응이에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직접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이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일러 바친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예수님을 향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일러 바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보였던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반응.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말씀드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사실 매우 결론이 간단합니다. 사실 이게 뭐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요. 신학적인 확도 깊은 진리를 막 탐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 안에 보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귀한 은혜 받은 그런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했느냐?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혹은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반응만 보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고 주님께 고백하지도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냥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늘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적절하게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은혜 받은 것은 다 은혜 받은 것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병자가 했던 것처럼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고 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병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지껏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둔하고 또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팍한지라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이미 받은 은혜들을 어느덧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됐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이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들로 채우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